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이 시간을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로새서 1장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인사와 기도, 또 즉 서론의 말씀을 마치시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13절, 14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선포하신 후에 이제 15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그의 서신을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15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 20절까지로 보면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석을 보면 이 15절부터 20절까지가 예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였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찬송하는 시로 이 구조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단순한 찬송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관한 올바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찬송시와 같이 말씀하시며 이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본문의 내용을 시작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골로새서를 시작할 때 이 골로새서 서신이 왜 쓰여졌는가를 살펴본 적이 있죠. 왜였죠? 당시 골로새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었고 예수님과 진리 복음에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체 골로새서를 보면 그들이 따라갔던 예수님과 복음을 참 복음을 떠나 거짓 가르침을 따라갔는데 그들이 따라갔던 거짓 가르침의 내용을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아직도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고 제사나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던 유대주의적 가르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시 헬라권의 팽배에 있었던 헬라 철학적, 즉 철학을 가지고 사람의 인본주의적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가르치려 했던 철학적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공격했던, 즉 신성과 인성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갖지 못했던 영지주의적 가르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천사를 본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뭐 천사를 숭배하고 눈에 보이는 걸로 기독교를 따라갔던 신비주의적, 어떻게 보면 체험주의적 가르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몸을 괴롭게 하여 육체를 자랑하며 나아가게 하는 그 금욕주의적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짓 가르침들, 뭐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볼 필요는 없고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모든 거짓 복음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다 예수님을 잘못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치고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치고 예수님 외에 우리가 더해야 할 것이 있다고 가르치고 예수님 외에 와야 하는 것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만 두지 않게 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들은 결국 다 육체의 자랑과 세상 영광을 쫓아가게 하는 가르침들입니다. 예수님과 천국을 가르치는 복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사실 지금이나 그때나 이 거짓 복음의 가르침들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이단들이나 그 당시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결국은 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잘못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참을 수가 없죠. 바로 여기에 골로새 교인들이 따라갔습니다. 특별히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이방교회였습니다. 그 이방인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교인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방교회에서 당시 골로새 교인들이 받았던 고난과 핍박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욱 예수님을 떠나 이러한 고난을 가르치지 않고 핍박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 영광을 가르치고 육체의 자랑을 하게 하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떠나 거짓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만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더욱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는 즉시, 예수님을 떠나 멀어지는 즉시 방황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을 보죠. 그들의 방황의 의미가 뭐예요? 그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뭐 여러 군데 40년 동안 헤맸다. 그거는 나타난 모습이죠. 그들이 그들과 영광의 구름구등 불기둥으로 함께하신 그들의 구속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떠나 그저 만나가 없고 고기를 안 주고 다른 세상 것들을 찾아갔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떠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부터 방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천국 복음을 믿는 올바른 믿음에서 떠나 다른 것을 찾아가는 즉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방황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Wandering. 이러한 골로새 교인들의 문제를 아시는, 아니 우리들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께서 이 골로새서의 서신을 보내시며 올바른 복음의 가르침으로,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으로 골로새 교인들을 다시 굳게 세우시는데 이제 그 내용이 15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 이러한 거짓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보내시며 이러한 거짓 가르침들에 대한 쓸데없는 논쟁을 안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것이 잘못됐고 너희는 저것이 잘못됐고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려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으로만 인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그러한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는 것은 그러한 거짓 가르침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거짓 가르침들이 얼마나 그럴듯한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굳게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가 항상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죄인들이 자기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무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세상과 다른 것을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진리 복음에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 뭔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것 뭔지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저 단순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오늘 읽은 맨 마지막 구절에 1장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 Fullness. All the fullness is in Christ. 즉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올 수도 없고 올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예수님에 대해 올바로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님 위에 굳게 세우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 중에 우리가 먼저 15절부터 20절, 그런데 오늘은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15절까지밖에는 못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15절부터 20절까지의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은요, 사실 좀 간단한 구절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부터 20절까지가 예수님을 찬송하는 찬송 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시는 좀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절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제가 별지 넣어드렸죠. 그것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구절을 보시면서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구조가 완전한 구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딱 이 구조가 사도 바울이 말한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들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5절부터 20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15절부터 18절까지만 일단 그 표에 제가 넣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5절부터 17절, 그리고 18절부터 새로운 단락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별지에는 19절, 20절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그 19절, 20절이 가로쳐서 거기 포함되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절에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보면 되죠.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첫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15절과 두 번째 단락이 되는 18절이 서로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들이 먼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 하면 He is, 그는, 즉 예수님은, 이 두 단락이 그렇게 그는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5절 앞부분에 보면 그는 하시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18절 앞부분에서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라고 말씀하시므로 시작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 15절 18절의 뒷부분들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두 구절 다 뒷부분을 보면 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같은 단어, 어떤 단어냐면 firstbor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즉 먼저 나신 자로 번역이 되어 있죠. 한국 말로는 장자라는 뜻입니다. Firstborn이라는 단어로 15절 뒷부분에 보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Firstborn of all creation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 뒷부분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Firstborn of the dead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16절 17절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먼저 16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 얘기하시죠? 근데 하늘과 땅을 다시 풀어보면 뭐냐 하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을 다시 풀어보면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다. 천사들. 그리고 그 뒤에 만물들, 이것은 보이는 것들. 그런데 이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과 땅, 그 모든 것이 다 그에게, by him, 그에 의해, 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through him, 그리고 그를 위하여, for him, 창조되었다. 그리고 덧붙여서 17절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16절, 17절은 또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그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19절, 20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19절, 20절에도 하늘과 땅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첫 창조하고 대조하여 새로운 창조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써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 즉 온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말씀이 18절의 가장 뒷부분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18절 가장 뒷부분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즉 예수님이 이로써 모든 것의 으뜸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대충 이 15절에서 2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15절에서 20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15절에서 17절, 18절에서 20절 두 부분으로 우리 예수님을 창조주와 구원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려주시고 있고요. 18절부터 20절까지는 새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창조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가 구원하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모든 것의 으뜸이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만물의 으뜸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요, in everything이에요. in everything. 그 앞에 설명하신 모든 것, 즉 첫 창조뿐만 아니라 새 창조에 있어서도, 그가 창조하신 만물에 있어서만 아니라 그가 구원하신 교회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으뜸이시라는 뜻입니다. So that in everything, he might have the supremacy. 그렇다면, 이 으뜸이 되게 하셨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으뜸이라. 으뜸이라는 단어가 사실 영어로 여러 개로 번역이 돼요. 우리 NIV를 가지신 분들은 supremacy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preeminence라는 뜻도 있고, the first place, 첫 번째 오는 분. 그리고 sovereignty, 주권. 그래서 탁월하심, 우월하심, 최고되심, 가장 앞에 오셔야 되는 그런 분, 그리고 주권자 되심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 예수님의 으뜸 되심과 탁월하심과 최고되심과 주님 되심이 어디에서? 창조와 구원에서 완전하게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려주는 걸까요? 따라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으뜸으로, 가장 최고 되신 주님으로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위에 다른 것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보면 15절에서 20절까지 뭐 18절까지 모든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으뜸 되심을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가리켜 부르는 호칭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으뜸 되심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나신 자라는 호칭이 있죠. 먼저 나신 자. 영어로는 firstborn, 즉 장자라는 뜻이에요. 장자는 왜 예수님을 가리켜 장자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장자는 기업을 무르는 아들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 창조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자기 기업으로 물으시고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다는 뜻이고요. 새로운 창조 구원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구원하신 모든 교회를 기업으로 물으시고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주님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으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으뜸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위에 올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 섬겨서는 안 되고 예수님 위에 그 어느 것도 두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무엇을 더하려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을 으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위에 예수님에게 다른 것을 두고 다른 것을 더하며 따라가려고 했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Colossians chapter 2 verse 6 through 10.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즉, 당시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철학과 세상 가르침과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아, 예수님 아, 다 아는데 좀 이런 것도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아, 좀 도덕적인 수준에서도 뭐 세상 가르침에서도. 그리고 계속해서 그 뒷구절을 보시면은요, 율법, 절기 지키는 것, 천사들 다 예수님 위에 두고 아니면 예수님에 더하여 따라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부 다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자기 육체에 자랑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다른 데로 눈을 돌리자 참 복음을 떠나게 됐다는 거죠. 2장 19절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 골로새 교회의 모습들, 지금의 교회의 모습들을 가르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장 19절을 보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몸의 지체들이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머리를 붙들지 않고 살아간다. 이 뜻입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분명히 연합하셔서 그 몸된 교회, 그 몸된 교회 지체들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예수님과 한몸된 것에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은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예수님께로 자라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아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나는 안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은 당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찾아왔던, 아니면 그렇게 그 골로새 지역에서 살아가는 동안 찾아왔던 세상의 고난과 시련들과 핍박과 어려움들이었겠지만, 그 가운데 찾아온 미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으뜸으로 두지 않는 것, 예수님의 으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머리 대신 으뜸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으뜸은 예수님이 되어 계십니까? 그 예수님만으로 충분한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십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우선이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사랑과 기쁨과 만족과 열망의 대상이 되어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만으로 족하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잔소리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문제가 다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돈이 없는 게 문제고, 병이 걸린 게 문제고, 자식들이 문제고, 직장이 문제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문제죠. 내가 올바른 믿음 생활, 예배 생활 못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저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라고 하느냐.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즉시 우린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예수님을 으뜸으로 섬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온갖 다른 변명과 이유들을 대고 자꾸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방황이라는 거죠. 해결책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또 우리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로 돌이켜 예수님을 붙들라. 그래서 예수님을 주십니다. 골로새서뿐만 아니고요.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주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예수님이에요. 골로새 교인들도 문제들, 자기들이 겪는 문제들, 그들이 받았던 고난, 핍박, 제각기 다 달랐겠죠. 그들이 따라갔던 거룩까지 가르침도 다 다양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해결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성도들 다 겪고 있는 문제들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입니다. 해결은 예수님께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아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말씀을 통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와서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따라서 18절 가장 뒷부분에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으뜸 되심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15절부터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예수님이 어떻게 으뜸이 되시는가를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은 먼저 15절을만 보겠지만 다 끝내지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까지 두 번에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첫 부분에 예수님의 으뜸 되심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으뜸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 소일의 문답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봤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같은 어떤 형체나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몸과 같은 그런 걸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형상이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형상하면 자꾸 이렇게 어떤 겉으로 보이는 외모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관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만 와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계시의 본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Begotten God이라 그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죠. 독생하셨다는 것, Begotten이라는 말은 나음을 입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하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시간과 공간도 창조되기 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 중에 존재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음을 입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나음을 예수님이 나음을 입으셨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좀 더 나이가 많으시고 예수님 좀 더 젊고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예수님은 나중에 계셨다는 걸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식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어려워요. 영원 중에 어떻게 뭐 나음을 입으셨고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음을 입으신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시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부모의 형상이죠. 제 딸은 저의 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 형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firstborn, 장자라는 말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조금 연결해서 살펴볼 거는요. 창세기 1장으로 가면 첫 창조 때에도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되는 거죠? 분명히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것과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아담은 창조함을 입고 피조물로서 아들의 형상을 가진 거고요. 예수님은 영원 중에 독생하신 창조주로서 아들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원형이 있다는 거죠. 원형 대신 아들, 원형 대신 청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원형으로 하여 청사진으로 하여 아담도 그분과 같은 아들처럼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태어나는 우리 모든 죄인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신 아들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빌립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죠.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본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창조와 구원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창조는 뭐죠? 일반 계시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하셨고 구원은 특별 계시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특별 계시 말씀이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창조나 구원에 있어서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에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본체는 다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구절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도 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영어로 하면 the exact representation of God's being.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되어 오시사 십자가로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나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께서 분명히 구별되는 신격이시지만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본질이 같고 영광과 권능도 동등하십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계시의 본체는 바로 아들이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셨고 성령님도 말씀으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로만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만 와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분께로만 와야 아버지 하나님도 성령님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올바른 창조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식도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다른 것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론으로 더욱 놀라운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바도 그겁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형상으로 그 구원하신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과 화목된 증거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화목된 교제를 나누느냐?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첫 창조를 통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과 이제 새 창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어진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원형은 예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무엇이냐? 우리는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 된 형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는 아들의 형상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으로 거듭난 자들은 또한 그 형상에서 온전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영화예요. 영화에 이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 읽고요. 제가 말씀을 맺을게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즉 장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하셨대요. 과거입니다. 이걸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뭘까요?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아들로 하나님이 잉태하셨고 부르셨다는 것은 낳으셨고 아들로 삼으셨고 그리고 이제 영화라는 것은 그 아들의 완전한 형상에까지 이미 이루도록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영화에까지 이르는 구원이 이미 다 이루신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져갈 현실이지만 형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놀라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진짜 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로만 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고 하십니다.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증거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인들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거짓에 미혹되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아가려는 죄성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광을 발견하지 않고 그저 세상 기준에 따라 우리 자신을 육체적으로만 보는 죄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항상 다른 것에 있다고 믿으며 살아갈 때도 있을 겁니다.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의 지체는 머리 대신 분을 바라보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시고 다른데 가지 마시고 더욱 우리와 한 몸으로 연합하신 예수님께로 나아와 예수님이 늘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맛보시고 더욱 하나님 형상으로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끝내지를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15절 뒷부분을 보고요. 함께 결론을 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으뜸으로 주셔서 이제 으뜸 대신 그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과 사랑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려는 우리의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돌이켜 예수님만 바라보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과 교제 나누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형상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로 굳게 굳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1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
삶에 예수님을 으뜸으로 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된 형상으로 살아가시는 복되신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